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랑장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결혼식 주례 본문으로 많이 쓰이고 또한 우리 집에 가면은 이 액자 같은 곳에 많이 쓰여져 있는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잘 알려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처럼 사랑은 그분의 근본적인 속성이기에 우리의 믿음과 교회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꽤나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데 어제 보았던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오늘 8절부터의 말씀은 왜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사랑을 선포했는가 이 교회의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별로 좋지 못한 특징인데요. 종교의 신비주의와 지혜에 대한 특별한 갈구, 또 종말론에 대한 갈망, 또한 혼동, 자유에 대한 오만, 영적 엘리트주의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꽤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영적 엘리트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을 헬라어로 푸티마티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영을 뜻하는 푸뉴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바울이 쓴 전체 서신에 한 24번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15번이 고린도전서에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3장 1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이 신령한 자라고 쓰여진 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꽤나 괴짜 같은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리더십들이 가득했을 텐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 신령한 자들을 대할 수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영적인 엘리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메시지이죠. 하지만 또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쭉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꽤나 기분이 나빴겠다 싶었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사실도 이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죠. 바울의 말씀은 선포함에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매우 직설적입니다. 이 3장 1절의 말씀뿐만 아니죠.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삶의 형편들,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모든 메시지들을 잘 소화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모든 성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신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입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실 텐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리더십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린도교회 성도들이 이 엘리트 의식을 가지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은사 때문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이 보이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영적인 진보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 성령님의 역할과 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영적인 이 진보의 역사인 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의 은사가 영적인 진보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이유는요, 그 본질은 거듭난 이후에 이어지는 삶의 모습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지만 어떤 이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은사를 소유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증거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요, 자신이 이것을 받은 사람들,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이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어서 성도들을 이 방황이 영적인 방황으로 이끌었고 교회를 분열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책망하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가, 또한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었던 그 마음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받고 그것을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영적 신비의 본질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사랑이 왜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본문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머문다라는 의미이고요, 폐하다라는 말은 효력이 없어 필요치 않게 되어진다는 의미인데 이 땅의 다른 모든 은사들은 폐하여지고 사라지지만 사랑만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사랑을 함께 하며 살아가고 훗날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9절과 10절에 보면 사랑과 다른 은사들을 비유하면서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아멘. 바울이 이 부분과 온전이라는 이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이 세대의 인간의 지식과 예언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에 비해서 이 사랑이 온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은사들은 폐하여지지만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남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어린아이는요, 그 청소년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유아를 의미합니다. 유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짧게 생각이 짧고 말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거울을 예로 들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울에 대한 예를 보면서 아마 의아해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거울은 굉장히 선명하게 자신을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거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희미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울이나 구리로 이제 거울을 구리나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가 말하는 것이 희미하게 느껴지겠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라고 기록을 하죠. 세상에서 가장 알기 힘든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의 모든 것, 이 사랑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려주실 것이고 다른 것들이 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조금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이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마음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임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내가 가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